레위기 맥잡기 다섯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맥잡기 시리즈로는 오늘 이제 27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 1장부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창세기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속박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마귀의 속박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니면 지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서 구속하는 그런 일을 출애굽기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 레위기는 이렇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속한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로 팔려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노예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시고 사람을 속박에서 빼내는 것을 그 구속이라고 이야기한다. redeem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출해 내셨어요. 이 구출해 낸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예배하는 그런 내용이 레위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토픽을 첫째 시간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첫째 시간에 2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절들, 보통 우리 개역성경의 표현대로 따르면 절기라는 게 있어요.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뭐 등등의 이와 같은 그 절기가 있는데, 이러한 그 절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절기의 배열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둘째 파트에서는 그 절기의 첫째 절기인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 가서는 둘째 절기인 무교절, 그 다음에 셋째 명절인 초실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이런 모든 거를 이렇게 한 장에 담아서 하나님이 달력으로 제시하신 그와 같은 장이 없어요. 근데 레위기 23장은 이 안에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줄이 들어있다. 일정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레위기 23장이. 그래서 이거 그냥 읽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우리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계획을 짜잖아요. 그 달력에다 계획을 마크 하잖아요. 하나님도 인류의 역사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정표를 하나님의 달력 안에 이렇게 마크를 해 놓으셨어요. 그 마크해 놓은 하나님의 일정표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쫙한 장에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한 장이 바로 레위기 23장이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어느 장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와 같은 이 장이 레위기 23장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장입니다. 또 레위기 23장은 시간상으로 이렇게 볼때 예수님의 그 갈보리 그 십자가 사건이 생겼던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다가오는 영원한 영원, 여기까지를 다 23장이 한장 안에서 이제 커버하고 있어요. 자, 23장 여러분이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엔 그냥 절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절기라고 하면 뭐 우리 같으면 뭐 입춘도 있고, 그렇죠, 입추도 있고, 뭐 이런 거 하지, 이런 거다 절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절기, 그게 아니고 영어로 가서 보시면 feast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feast는 뭐예요? 명절이란 말이야. 명절? 그래서 그 명절이 지금 7개가 나오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의 명절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절들이라고 하고는 다시 한번 재차 이것들은 나의 명절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규정해 놓은 그와 같은 명절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정표에 직접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명절들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명절들은 아주 중요한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질서 있게 그리고 완전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일곱 개 명절이 들어있는데 이 일곱 개 명절 아니면 일곱 개 절기가 각각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 관하여는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 믿은 이후에 자라서 성장하는 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 절기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 2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 이야기하면서 집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이 이제 2절에 나옵니다. 영어로 가서 보면 convocation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함께 모인다는 뜻이에요. 함께 모인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시면 이 convocation, 집회라고 하는 말이 적어도 10번이나 나와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집회, 집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 다시 말해 이 일곱 개의 그 명절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명절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야 돼요. 그러면 이 모일 때 어떻게 모였느냐.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일곱 개의 그 명절들, 이 명절들 가운데 세 개는 봄에 열리는 명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절기로 봄에 열리는 명절이고 그 다음에 세 개는 가을에 열리는 그런 명절이에요. 지키는 그런 명절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6절 가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와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될 때 꼭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남자는 1년에 세 차례 꼭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무교절, 그 중에 한 번이 오순절,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경에서 칠칠절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칠칠, 칠이 일곱 개 있다 해서 칠이 일곱 개 있고 거기다 하나를 더하면 오순, 십이 열 개가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칠칠절 아니면 오순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모여야 되는데 그 모이는 날은 장막절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이는 집회를 하나님이 여기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통 집회가 아니라 거룩한 집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혹 모여있는 사람들이 거룩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이 일곱 가지 명절을 지키는데 이건 사람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분해 놓은 그와 같은 날, 그와 같은 명절, 이거를 거룩한 집회의 명절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그와 같은 표징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 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일곱 개의 명절을 지켜야 됐어요. 일곱 개 명절. 여기 이스라엘의 명절들에 대해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명절 일곱 개를 한번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겠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다시 이야기하지만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에서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는 명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 명절 가운데 하루가 1월 17일이 있어요. 1월 17일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명절들 가운데 1월에 지키는 세 가지 명절이 순서대로 하면은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그 다음에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라는 게 있어요. 오순절.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자, 이렇게 지난 다음에 명절이 이제 가을 명절 다 끝났어요. 아, 봄 명절 다 끝났어요. 50일 지나서 여름이 다가오려고 하는 봄이 끝나는 그런 시점에 오순절을 이제 지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프를 많이 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7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7월. 이렇게 해서 7월 첫째 날 나팔절을 지켰어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속죄일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도 7월에 이제 지키는 이런 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이제 규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총 몇 개가 있냐 하면 7개의 명절이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완전수. 그래서 여기 레위기 23장에만 7이라는 숫자가 자그만치 18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가 많이 나온다 하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7개 명절, 완전한 것과 같은 그 숫자의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자신의 인간 통치 경영 계획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유대인들 향한 계획,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한 계획,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시는 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레위기 23장 한 장에 이제 요약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 그림을 가서 보면 이쪽에 봄 명절이 있고 이 옆에 가을 명절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 명절을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봄에 열리는 명절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열리는 명절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봄에 열리는 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초실절에서 50일 지나면 그러면 오순절, 그 다음에 7월로 점프해서 넘어가서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속죄일은 속죄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막절. 이렇게 이제 7개가 있는데 앞에 거하고 뒤에 거가 제가 구분을 했어요. 앞에 거는 예수님의 초림하고 상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다시 얘기하면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이게 예수님의 초림하고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강림하고 상관 있는 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이제 임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 있는 것이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가지가 있다. 일단은 그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오순절까지는 초실절에서 50일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 오순절에서부터 나팔절까지는 자그마치 100일이 넘는 것 같은 기간이 그 안에 있거든요. 이 기간은 여기 가서 보시면 교회 시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다루시는 이 경륜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경륜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경륜을 또 시작하시고, 율법의 경륜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아니면 은혜의 경륜을 이제 시작하시고, 은혜의 경륜이 끝날 때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임하게 돼요. 어떤 분은 그 7년 환란기 자체도 하나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보는 그와 같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 그때 마지막 그와 같은 이 표징으로 7년 환란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환란기가 끝나고 나면 뭐가 이루어져요?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제 이루어져요.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모든 지금 옛 하늘과 옛 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되면서 영원한 세상이 열리는 그와 같은 걸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일곱 가지 명절,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점프해서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막절.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아주 진하게 영적인 것 같은 그 교리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보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에서 점프를 해서 나팔절로 넘어가는데 이때까지 기간이 약 110일이에요. 110일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이 기간을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긴 그 기간이 교회 시대를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나머지 이제 세 개 명절은 이제 7월에 열리게 되는데, 이것은 다가오는 미래와 하나님께서 후일에 이스라엘을 천년 왕국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과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구원받은 그런 민족들을 치리하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일곱 개의 명절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하나님의 그 달력을 완벽하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달력 이야기를 하니까 간단하게 유대인들의 그 달력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12달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것이 달로 해서 움직입니다. 12달이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달은 음력으로 계산돼서 한 달이 월삭에서 그 다음 월삭까지를 한 달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월삭 그러니까 조금 좀 이상한데 영어로는 아주 간단해요. 뉴문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저기는 달이라는 게 저 달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 달이 별거 아니에요. 월드 별거 아니에요. 저 하늘에 있는 달 얘기하는 거예요. 달. 달이 뉴 새로운 달에서 또 새로운 달로 새로운 달 이렇게 변하는 그 한 기간을 그거를 음력에서 한 달이라고 이야기한다. 1월 한 1개월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음력의 달은 29일 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달은 30일, 한 달은 29일 이렇게 해서 29일 반에 이와 같은 주기를 가지고 음력을 이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30일이 되는 달은 완전한 달이라고 얘기했고 29일이 되는 달은 불완전한 달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삭, 이거는 뉴문이에요. 월삭은 어려우니까 우리말로는 초하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 1월의 초하루, 2월의 초하루, 초하루예요. 자,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1월, 2월, 3월 이러한 그냥 숫자로다가 이거 달을 표현했지. 여기 지금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의 1월을 니산 월이라 그래요. 이름이 니산이에요. 처음엔 그런 말로 안 불렀어요. 그냥 1월, 2월, 3월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1월, 2월, 3월 이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니산월, 아비볼 등등과 같이 1월, 2월, 3월 이와 같은 것에 이름을 붙여준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출애굽기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며칠에 이집트에서 탈출했다 그랬어요? 자, 탈출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 그랬죠? 어린 양이 며칠에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따지면 1월 14일. 그렇죠?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지금의 절기로 이야기하면 4월 초순이다. 그러니까 4월 그냥 10일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4월 10일경. 예수님이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3일 있다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보통 카톨릭 교회나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 시기가 매해 돌아오잖아요. 그게 뭐하고 거의 겹치냐고 유월절하고 같은 거예요. 유월절 있다 3일 있다 부활이 되신 거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1월 14일 날 죽으셨다가 초실절 1월 17일 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러니까 매해 4월 초순이 보통 사람들이 지키는 그와 같은 부활절 기간이 되니까 부활절 하면 유월절하고 같은 그런 시기에 있구나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의 달력으로 4월 초순이 되는 1월 14일 바로 그날에 어린 양을 죽이고 그리고선 바로 죽인 다음 날이 1월 15일이거든요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제가 지난번에 12장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달을 이제부터 너희의 첫째 달로 삼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게 7월 14일이었어요. 원래 7월 14일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이 7월을 종교력으로 바꾸면서 1월로 바꾸라고 해서 6개월의 변화가 생겨요. 6개월의 변화 한번 가서 잠깐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뭐 설명도 하고 해야 되니까 잠깐 여러분에게 2절 가서 보니까 이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래 7월 14일 그걸 하나님이 1월 14일로 바꿔주십니다. 1월 14일로. 자,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종교력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민간력이 있고 유대인들의 종교력이 있어요. 민간력하고 종교력은 6개월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6개월 차이는 유월절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생긴 거다. 이렇게 되면서 이 종교력을 하면서부터 이 달에 이름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월은 이스라엘 백성의 1월은 니산. 니산월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비볼이라고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달 니산 월은 4월 초순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자, 지금부터 이제 유월절의 의미, 무교절의 의미, 초실절의 의미,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가오는 장막절. 이것이 인류의 역사, 교회의 역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것들하고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가, 이걸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곱 개 명절을 자세히 살펴보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5년 전쯤에 성막 강해를 했어요. 그 성막 강해가 33개 시리즈로 돼 있는데, 그 33개 가운데 16번째 강해에서부터 33번째 강해까지 17개를 17시간을 할애를 해서 여기 이스라엘의 이 명절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가서 성막 강해 이렇게 쳐서 거기서 16번, 17번, 18번, 33번까지 17시간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가서 성막 강해를 보도록 하고, 이 17시간을 다시 할 수 없으니까 여기 맥만 잡는 거니까 3시간이나 한 3시간 반 요쯤 잡아서 그 일곱 가지 명절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이 레위기 맥잡기 해서 이렇게 맥을 잡는 그와 같은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앞에 세 개의 명절이 있고, 세 개의 명절에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점프해서 110일이 지나서 나팔절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에 세 개는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거를 다루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앞에 있는 네 명절이 담고 있는 핵심 의미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도의 이 구원받는 그런 성도의 그 삶하고 이제 연관을 시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월절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교회에 적용이 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유월절 안에 진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어요.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성화해야 돼. 성화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일을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만 받으면 그걸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이 돼서 성화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삶을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영어로 sanctification. 그래서 무교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될 것과 같은 그 필요성과 어떻게 성화를 이룰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 뭐냐 하면 초실절이야. 그 초실절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죽어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맹세로 성도들은 영원히 안전하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초실절을 가만히 공부하면 야, 이게 이런 의미가 들어있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열매라고 얘기했죠. 초실절은 첫열매 명절이에요. 첫열매 명절. 예수님이 부활의 첫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이 첫열매 명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 안에 아주 심오하게 이제 그 원리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넷째 명절이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성령님의 강림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오순절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순절 이 내용까지 해서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팔절부터,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보고 해서, 먼저 오늘 첫 시간,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여기에 걸쳐서 세 가지 명절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오는 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성도들의 구원과 관련 있는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유월절은 성도의 구원, 그 다음에 무교절은 성도의 성화, 그 다음에 초실절은 성도의 안전,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님의 강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그럼 성경 이야기가 이제 좋을 거예요. 한번 23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4절에서 5절. 너희가 정한 때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해서 하나님의 일곱 가지 명절이 거기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그 명절을 유월절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유월절. 근데 그것도 그냥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그와 같은 명절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로는 며칠이라고요? 1월 14일. 그래서 요거 강의 세 번, 네 번 끝나고 나면 그래도 날짜 정도는 알아야 여기서 나갈 수 있다. 네, 집에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1월 달, 그 다음에 7월 달 명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월 달에 1월 14일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월절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장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2장 여러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가서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집트의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압박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드디어 이집트에서 하나의 민족이 됐기 때문에 드디어 이 이집트에서 하나의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빼내서 어디로 보내야 되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규약을 맺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샘플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끄집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이 이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파라오에게 가서 모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아홉 가지 재앙을 내려도 듣질 않아요.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끔찍한 그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파라오가 이제 손을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출애굽기 11장 4절 5절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정이 될 즈음에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죽고 짐승의 처음 난 모든 것도 죽으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하는 세상을 나타내는 이집트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뭘 기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고 내가 지금 거닐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시고는 그 이후에 이삭과도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야곱과도 그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이제 이르렀어요. 드디어 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넣어야 될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가서 보니까 여기 유월절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민족이 시작이 되는 건데 거기 가서 보니까 유월절 딱 하고 나오면서 12장 시작이 되면서 12장 3절에 어떤 단어가 이제 하나가 나옵니다. 자, 가서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2절에서 이제 이 7월이 1월이 된다. 달이 바뀌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해야 된다 해서 드디어 유월절이 나오는데 그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이라는 거. 어린 양이 빠지면 유월절이 명절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를 두 가지만 뽑아라. 그러면 어린 양과 피예요. 알겠죠? 어린 양과 피가 빠지면 유월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면서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번제허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대목이 나오는 가운데 번제허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가운데 어린 양이란 말이 창세기 22장 8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어린 양이. 근데 그 어린 양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이다. 그래서 이 어린 양에 대한 교리적이며 예언적인 그와 같은 그 중요성은 출애굽기 이제 12장에 나옵니다. 그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하고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다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린 양은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서 보니까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오셔야 돼. 알겠죠? 하나님이 어린 양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으로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 그게 아니고 제가 뭐 엄청나게 좋은 차가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뭐, 빌 게이츠 같은 분 내가 몇백조가 있습니다. 뭐 하고, 이거 가져다 대면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는 반드시 어린 양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이 규정한 그 방법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뭐, 소를 죽이거나, 뭐, 말을 죽이거나 해서 거기서 피를 뺄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뭐만 돼요? 어린 양만 되는 겁니다.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만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둘째로 가서 보니까 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12장 5절이 이야기해.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했고,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가 없는 그런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죠? 반드시 죽여야 돼요. 흠이 없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 다음에 넷째,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은 어린 양 자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대신 속죄라고 한다. 어린 양 자체가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어요. 근데 어린 양을 왜 잡아서 죽이냐? 다른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신 속죄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죄가 있으면 대신, 죄가 없는 무엇인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은 그 어린 양, 죽었어요, 어린 양이. 그렇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자, 근데 그 피를 그냥 갖다 버리고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걸로 안 돼요. 피를 흘리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피를 반드시 집이 있으면, 집에 문이 있으면, 문에 두 기둥과 그다음에 인방에 여기다 갖다 뿌려야 된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양의 피를 갖다 뿌려야만,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가서 보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선택된 자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는 거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았다. 자, 이렇게 되면서 유월절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12장 2절에서 이제 드러나게 돼요. 12장 2절 가서 보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달력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죄인이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하게 될 때 그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창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세상에 갇혀서 마귀의 속박에 갇혀 있다가 유월절에 드디어 여기서 벗어나게 됐어요.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 이 달을 너희의 새 달로 만들어라. 이제는 옛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둘째 탄생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3장 가서 보시면 니고데마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 너무 유명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의 핵심이 뭐냐? 니고데마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니고데마가 깜짝 놀라죠. 아, 제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올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제가 한 50세가 됐는데 어떻게 제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갔다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하면서 여기 나오는 agai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again.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다 한 번 첫째 태어난 사람이야. 여기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 첫 번째 출생이 있는 분이야. 그 사람들만 지금 숨쉬고 여기 살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둘째 출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출생. 그 둘째 출생을 해서 영어로 again 그랬어요. again. 그 again은 원래 뜻이 뭐냐? 하늘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출생은 땅에서 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거예요. 어머니 양수와 터지면서 물과 함께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첫째 출생이다. 근데 니고데마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 둘째 출생이 있어야 된다. 둘째 출생은 하늘로부터 오는 건데 그 둘째 출생이 뭐냐? 유월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둘째 출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근데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그 피를 우리 집에 뿌리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어린 양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내 집에 뿌리지 않으면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인단 말이에요. 처음 난 걸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처음 난 사람이에요. 이 첫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출생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죽음의 사자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 위해 죽으셨어요?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피가 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를 내게 적용하는 사람에게만 그 어린 양의 피가 유효하다. 이해하시겠죠? 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보내셔서 그 어린 양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으신 그 어린 양의 피를 내가 인정을 하고 내 마음에 그걸 뿌리게 될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내 안에서 효력을 발휘해서 죽음의 사자가 나를 잡으러 오게 될 때 어떻게 그 피를 딱 보고는 어떻게 한다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 유월절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바는 첫째 출생에서 둘째 출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출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집트 속에서 살았어요. 그 첫째 출생이에요. 첫째 출생.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유월절을 이루시면서 이제부터는 달력을 바꿔라. 이제 너희가 첫째 출생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둘째 출생에 속한 그런 사람이 돼서 달력을 새롭게 바꾸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항상 둘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신약이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좋은 거예요. 구약은 예표와 그림자예요. 그렇죠? 신약은 실체예요. 실체. 알겠죠? 네, 그래서 둘째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가서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창세기 5장은 계속해서 아담의 후예가 죽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죽고 누가 죽고 누가 죽고 죽는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구약은 죽는 거에 대한 그런 책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라고 얘기해서 구약은 아담의 세대들 여러 세대 많이 죽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약은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오직 한 세대 한 세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고 바울도 나중에 만나면 뭐라 그래 바울 형제님 그래야 되는 거 할아버지 그런 거 아닙니다. 베드로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 형제님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베드로 형제님 요한 웨슬레도 뭐 한 250년 전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웨슬리 형제님 그렇죠? 요한 웨슬리 형제님 말틴 루터 형제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500년 전에 살았으니까 증조하라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기 때 한 세대만 있는 거다. 그래서 둘째를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인과 아벨 그것도 첫째 둘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 그렇죠? 그 다음에 첫 아담과 예수님 둘째 아담 그래서 항상 둘째를 이야기하는 거다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속사의 핵심은 둘째가 있는 거예요 둘째 알겠죠? 네, 둘째가 이제 중요한 거다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 죄인들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신 그와 같은 나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뭐가 있어야 돼 유월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민족이 되기 위해선 이집트에 거하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출생을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원하는 민족 이걸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언약 맺고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가 이제부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그 유월절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과 피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린 양과 피.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구원은 바로 다시 태어난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다 한번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다시 태어나는 삶이 있어야 된다. 다시 태어나는 삶, 그 삶도 시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시작이 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날. 저도 마찬가지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온 날이 있어요. 나온 날이 있듯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네, 구원받은 날이 있다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구원받은 날 저는 그날 날짜를 모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날만 여러분에게 있으면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쏟으신 그날 그날이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이 확신이 들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들어있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일곱 개 명절의 기초가 되고 유월절은 곧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와 같은 삶의 행위를 밖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만 도전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맞아들이신 적이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 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아셔야 돼. 예수님에 대해 하는 거 있죠. 4대 성인이었다. 2000년 전에 살았다. 거룩하다. 그렇죠? 뭐 죄가 없다 그러더라. 그렇죠? 뭐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러더라. 그렇죠?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뭐가 돼야 돼?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냐. 다른 거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으로 내가 그분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영접한 적이 있는가? receive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receive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배구에서 서브를 딱 하면 볼이 간단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그럼 어떻게 이쪽에서 receive 하잖아요. receive 하는 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이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이와 같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이 명백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다음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의 해결책이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receive, 영접해서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이게 없으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 없으면 아무리 이집트에서 살아도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해도 여전히 어디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으면 안 된다.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지발점이 뭐냐? 유월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가 있어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두 번째 태어난 일이 있냐?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와 함께 태어난 거 말고 하늘에서부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느냐? 그게 여러분과 저의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갖다 뿌림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처럼 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실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그 사실이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